어제도 런던 시내에서 전도하면서 정말 신나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생애에 하루에 이렇게 길에서 전도해서 세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참 언어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를 스스로 믿겠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를 하면 그게 익숙하고 뭔가 즐기듯이 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꾸준히 하게 된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있을 때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2주간 합숙하면서 전도 훈련 받고 올림픽 경기장과 또 관광객 중심으로 흩어져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길거리 전도를 총 책임졌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50여 명 같이 가서 청년들 같이 전도했었거든요.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영주야 이것을 네가 꾸준히 해주겠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질문하듯이 물으셔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주일 뭐 설교든지 준비가 목회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날 전혀 어디 안 가고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하고 집에 가면 3시 밥 먹으면 4시 5시 되는데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 때문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많이 배웠죠. 말을 못 영어를 못해서 전도지만 3년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눌하지만 이 말을 떼기 시작하면서 많은 전도에 대한 그 배움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횟수는 12년이지만 딱 1년,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전도에 제가 투자하는 거니까 사실은 많이 하는 건 아니죠. 만일에 매일 전도를 해서 10년을 한다면 아니 몇 년만 해도 아마 전도에 대해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영국의 한인 목사님 중에서 인터내셔널을 하기도 하고 매주 거기도 외국인들이 세신자에 올 정도로 기본이 3명, 5명 매주 오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매일 전도를 하셔요. 그분은 제가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어떻게 전도하시나 해서 페북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93명이 예수를 길에서 영접했습니다. 울면서 예수를 믿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길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길에서 예수 전하면 예수를 믿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일상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일상화되기 전에 이벤트처럼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나와야, 꾸준히 해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어서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뭐 매주는 아닐지라도 오시면 확실히 전도의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것은 뭐 예수를 많이 믿느냐 교회로 연결되느냐를 다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 자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많은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그것이라 생각해요. 복음이 파워풀하거나 Gospel is so powerful.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하면서 깨닫게 돼요. 복음을 더 깊이 믿게 되면 복음은 능력이 있고 그걸 믿는 본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큰 유익은 사실은 전하는 그 본인이 되게 뜨거워지고 삶이 바뀌게 되고 어떤 담대함이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해 주는 베너핏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왜 파워풀하냐 했을 때는 복음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요.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것이 있는 거죠. 만일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경쟁하고 이러면 뭐 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복음은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풀하고 아주 자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길에서 뭐 어제도 무슬림 친구들 많이 만나지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혹은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래도 삶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르게 살자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내 종교면 옳다고 말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화평하면서 잘 지내자, 이웃을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이런 어떤 선행을 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르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모든 종교에서 안 믿는 분들까지도 무신론자들까지도 이것은 중요하게 사실은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는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good advice, 아주 good advice, advice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실천해야 될 선행의 목록을 사실은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선행을 강조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 만났을 때, 선행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있는 너가 정말 고맙다. 나도 그런 생각이다고. 당연히 똑같은 것이죠. 그 부분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굿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어드바이스 다 듣는다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드바이스를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공감해주고 나도 같은 생각이라 말하면서 저는 이어서 제 삶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아내를 저는 두고 있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가장 most beautiful 우먼을 저희 와이프로 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다섯 명의 모든 올 제너레이션을 가진 자녀들을 저는 두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지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막 상처가 되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봤어 모르죠? 그래요. 주변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good advice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perfect lesson, instruction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경험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어드바이스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지키라는 거야. 책만 던지고 너희가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참하는 추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퍼펙트 하신 하나님이 퍼펙트한 스탠다드 기준에 봤을 때 한 사람도 그분 앞에 어렵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자고 그게 천국이든지 파라다이스든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불교처럼 어떤 뭐 사후의 어떤 해탈의 경제든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될 수 없다라고 그 마음은 모티베이션 좋고 열정도 좋지만 그게 애당초 되지 않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와 똑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신 처음부터 계셨던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연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할 때 다 받게 될 그 심판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행보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라 용서받는다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파워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제도 어떤 무슬림 친구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경전에 보면 알라에게 어떤 레이디가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도 우리 알라도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용서라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은 그 지연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묻는 게 그게 정의로운 심판관이다. 회개한다고 그냥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연죄에 대해서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다. 리펜트한다고 죄만 고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책임을 물어야 그게 진짜 신이다. 알라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 뭔가 지불한 게 있느냐고. 프라피만 됐다 보냈지 티칭만 이야기했었지 아무리 회개한다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해도 용서만 구해도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알라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지불한 적 있냐고. 주루가 진짜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고백만 해도 용서만 구해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고. 거기만 끝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영인 His Spirit 그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채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파워를 주시기 때문에 뉴 하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실제적인 바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완전한 퍼펙트한 솔루션을 준 것이다. 이게 기독교다.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들은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리스트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도와주신 완전한 그레이스. 너는 너의 예수는 프로핏이지만 In the view of Christianity Jesus is a son of God. 너의 지저스가 낫냐 우리의 지저스가 더 낫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크리스찬 바이블에서 말하는 Son of God인 지저스가 더 완전한 것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름만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너의 예수와 나의 예수는 다르다. 우리 예수 은혜의 예수를 전할 때 어떤 무술을 만나든지 간에 파워풀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파워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굿 어드바이스를 전하지만 우리는 굿 뉴스 저 밖에서 일어난 어떤 놀라운 사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희생하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도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굿 뉴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뭔가 하라고 요구하는 가르침을 주면 자신이 없지만 너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우리는 확신 있게 파워풀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득이 되는 사람은 침묵에서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확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전 나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는 여러분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에 여러분 논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공감하게 전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통해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 확연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 여러분 익숙한 논리로 여러분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일단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예수님 기독교가 유니크하다는 경계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알라 말하고 창조주 말하고 절대자 말하고 뭐 그거 해가지고는 다 비슷해요. 똑같이 신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신이고 한 신을 간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신을 향해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할 때부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것이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나서 뭐 날씨 이야기하고 뭐 축구 이야기하고 뭐 한국 갔다 하면서 한국 이야기하면서 장황하게 전도 현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근을 샀지만 결국에는 결국에 전도의 마지막 골은 스파클링이 일어나는 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를 유니크하게 하는 일이니까 파워풀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 그걸 이야기할 만큼 내가 내 안에 논리를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10년을 다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이해해서 전할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신약성경의 복음서인데 복음서 중에 33년의 시간 가운데 달랑 일주일 기간 있었던 십자가 죽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일주일을 위해서 복음서 3분의 1을 써요. 그만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서 자체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포커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1절 앞에 16절과 같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건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 이유는 귀신 때문이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자 갑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를 밝혔어요. 하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의 왕이 힘을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걸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고 더 큰 미러클을 보여달라, 더 큰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거기에 대해 잠시 설명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표징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믿음 없어서 기도원처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예 믿을 마음이 없는 처음부터 삐딱선을 타면서 뭔가 이렇게 표적과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불신이 가득 차 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징. 요나의 표징이 뭐지? 그것을 좀 설명하기 쉽게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만 좀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즉 예수께서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저 니느웨 성, 아시리아 수도인 캐피털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랬어요. 요나는 싫었어요. 망해버리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인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죠. 알듯이 폭풍을 만났어요. 심청이처럼 제물로 물에 던져 받쳤어요. 요나가 물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요나로 삼키게 했어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죽을 수 있는 걸 3일 동안 무덤 같은 곳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니느웨 가장 가까운 해변가에 요나를 뱉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랬더니 니느웨 성에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르는 가축까지도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요나의 표징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날, 사흘 밤낮으로 내가 땅에 땅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을 당신 장사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징이 있다면 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현장에 가면 예수 믿으면 좋아요, 잘 돼요, 병도 나아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불신하는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표징은 예수 자신,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핵심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다른 종교와 차이 나는 유니크한 그 확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굿뉴스가 됐다는 사실을 전할 때 모든 종교인들도 그 말 앞에서 참 침묵하면서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파워풀하거나 뭔가를 사장직 끼우고 뭐 물건을 줘야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만 제대로 전해도 그들은 숙연하게 듣는구나 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 복음 자체의 파워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확실한 historical event예요. fact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맹신 아닙니다. 우리끼리 믿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더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따라오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하고 좀 달라요.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실에 연구하고 결과물 내고 데이터에만 있으면 무슨 이론이든지 그것에 대해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살아본 적도 없는 그 일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같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부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순신을 부정하나요? 이순신하고 같이 살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많은 바닷가에 있었던 전쟁을 우리가 부정하나요?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있었던 이야기인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그걸 있었던 것처럼 믿을 수 있죠? 근거가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무조건 안 살아봤다서 그때 모르기 때문에 다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이벤트가 팩트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과학 영역과 좀 다르게 사이언스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접근이 필요하죠? 그 사건에 대한 기록한 도큐멘트가 있느냐, 도큐멘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큐멘트가 신뢰할 만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도큐멘트를 참조했을 때 그 당시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확실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께서는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확실하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냐를 따져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큐멘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이잖아요. 신약성경에 그것을 기록하는 도큐멘트가 숫자는 2만 5천 개가 있어요. 2만 5천 개. 뭐 지금처럼 프린트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되던가, 사람 일일이 썼단 말이죠. 2만 생존하는 것은 있는 게 2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기록한 책이 복음서인데 복음서만 해도 2천 개가 사본이 있어요.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 없어요. 다 모았어. 뭐 다 흩어져 있는 걸 어떻게 모아요? 수정했으면 다 표가 나요. 오리지널하게 이게 번역이 됐는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99.8%는 오리지널하고 지금 다 복원해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것 정도는 역사학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슬림들은 성경이 변질됐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마음이 속에서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이에요. 도큐멘트가 지금 다 있는데 연구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에 고치면 되겠지만 2만 5천 개를 어떻게 한 사람이 모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다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밀리면 안 되는 거야. 다 이맘에게 잘못 들었기 때문에 무슬림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만 5천 개의 문서가 있단 말이죠. 2천 개의 예수님의 집중적인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역사책과 비교해보면요, 로마 역사에 대해서 아주 권위적인 로마 역사책이 립이라는 분이 쓰신 BC 59년에서 AD 17년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요. 현재 그 역사 그거 보고 네로든지 가이사든지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역사책에 대한 사본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개밖에 없어요. 20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믿잖아요. 네로 왕조가 듣고 가이사가 듣고 다 믿는다고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달랑 20개 있어도 다 믿는다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은 2,000개나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간접적인 책은 25,000개가 사본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객관적인 그냥 눈으로 봐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냥 신하라고 여기고 네가 믿으니까 그냥 네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성경 외에도 예수에 대한 언급하는 당대의 문서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고 로마 관리들이 황제에게 쓴 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AD 61년에서 114년에 살았던 플리니라는 터키 비투니아 지방을 다스렸던 플리니가 황제에게 쓴 서신에 언급되어 있고 그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이자 아시아에 관리했던 타키투스도 말했고 변호사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고위직에 올라간 수에토니우스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으며 그를 따르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보다 더 빠른 시기에 기록했던 사마리아 역사가 탈루스는 AD 52년에 로마에 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어둠이 내리덮었다 일시 현상인 거 아닌가라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한 글도 있다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빌라도 앞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계속 있다라고까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끼리 믿으니까 믿어보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깔아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문서 외에도 정황을 볼 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우리가 보통 역사에 대해서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때 정황을 보고 판단하듯이 문서는 이미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정황을 봤을 때 진짜 부활한 게 맞느냐고 따져볼 때 예수의 부활이 더 확실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수 부활 부정함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쳤어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 선교팀 데려가서 선교하는데 제가 IS에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쳐야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며칠 있다가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왜 저렇게 하지? 만일에 부활하지 않은데 거짓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해되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리고 더구나 여호와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할 일도 없잖아요. 철저한 유일신을 믿는 그들이 아니 거짓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죽는다.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한두리도 아니고 당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으니까요. 그 놀란 것은 그 예수를 전했을 때 들었던 당대의 사람이 중요해. 지금 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할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처럼 뭐 출세하거나 크리스찬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뭐 인맥 쌓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핍박했을 때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켜 촛불처럼 사용하고 사자에 뜯겨 묶게 하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하는 엄청난 박해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300년 뒤에 그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로 공인하잖아요. 그가 뭐 정치적인 도움이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했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영향력이 있으니까 공인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퍼졌기에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호응했기에 그렇게 기독교가 퍼졌어. 로마 황제 될 사람이 우리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라고 발표할 만큼 기독교가 어떻게 삶의 저변에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기독교가 퍼진 이유가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렇게 불리한 예수 믿으면 엄청난 박해와 손해가 있는 그때도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드러난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클래식 주잖아요. 정통 유대인이라고요. 지금 무슬림과 똑같아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기록한, 당대 제자들이 바로 기록한 그들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레벨에 올려요. 자기들이 구약시대부터 성경했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 올려서 경배의 대상을 둔다고요. 경배의 대상.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똑같이 경배해요. 요한계시록을 받았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100년, 200년, 1000년 지나서 신화적 인물이 돼가지고 경배하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땅내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것도 유일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힌두교처럼 다 신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유일하게 유일신을 강조하는, 지금 무슬림같이 유일신을 강조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구약시대부터 조상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 올려서 예수를 경배하는 분으로 올렸던 그 제자들, 클래식 정통 유대인들의 이 컨셉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었으니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들도 믿고 그 말을 듣은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부활했다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을 이 모든 변화를, 상황의 변화를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100명을 만나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면 다 수긍하게 돼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활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히스토리컬 팩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앉아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실제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 어찌 이 예수를 밖에서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연애할 때는 누가 결혼할지 모를 때는 이 사람 갈아타고 저 사람 갈아탈 수 있지만 딱 정할 때는 한 사람이 꽂히는 거잖아요. 타 종교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확실하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역사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표징이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준비 안 되겠다면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봐요. 그분에 대해 한번 들어봐봐요. 연구해봐봐요. 믿을 수 있는 과학적인 실험실에 일어나는 증거물은 역사적인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 타 종교처럼 수많은 계명을, 불경처럼 수많은 팔종도지 뭐든지 100가지, 200가지, 여자는 더 많아요. 규정 지키려, 열반에 가려면. 그것이 구원이라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힌두교를 봐도 무슬림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어주신 것이니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에요. 폐쇄적이지 않아요. 확 열어놓은 것이에요. 도리어 폐쇄적인 것은 타 종교들, 어드바이스를 강조하는 종교들은 폐쇄적이에요. 지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복음은 넓어진 것이에요. 모든 얘기에 아무 조건이 다 열어놓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유니하잖아요. 너무 놀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침 튀기면서 확신 있게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 있게.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전할 때마다 내 입술이 붓고 내 마음에 치니까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확신이니까 내가 변화하고 내가 달라지고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고도 진로를 열리고 안 열리고 그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요.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는 복음의 확신이 들 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두들기 시작할 때, 나를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수 믿었지만 밋밋하거나 건조한 사람들은 좀 더 현장에 나와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현장에 자기 삶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10년을 2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변증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의 확신을 전할 때, 기독교 핵심을 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확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오래 예수 믿었지만 건조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전도 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요. 꼭 길거리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사든지 학교든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밋밋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일상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토요일 한번 오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한번 와서 연습하고, 저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길거리 전도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전도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슈퍼마켓이든지 커피숍이든지 만나는 동네 아줌마든지 학교, 페어런트, 친구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매주 빠짐없이 하니까 왔어. 계속 안 믿는 사람과 도론을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가는 것이에요. 그럼 뭐 전도 현장에는 단순한 미니스트나 사명이나 어떤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본질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저는 전도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두 시간만 와도 10년만 해도 자신을 가지고 길거리 전도에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물며 여러분 삶 안에 전도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꼭 토요 전도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평생 직업이에요. 은퇴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해외 관광할 생각 하지 말고 양로원이나 경로원에 가서 핫도그 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은퇴해도 영원히 할 수 있는 전도. 전도에 은퇴가 없는 거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두더라도 의식이 있으면 민구를 꿇고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자기 필요한 것만 왔다 갔다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지 10년을 그 정도 다녔으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누리고 그 예수를 어떤 영역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가게 하실 거예요. 같이 하면서 깊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었어. 어디 가든지 평생에 은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